이 시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5 빼기 3은 몇이죠? 5 빼기 3은 2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죠? 들어보셨죠? 5 빼기 3은 2.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살면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봤을 겁니다. 오해했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됩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 뜻은 뭐죠? 네,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입니다.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뭘까요? 4 더하기 4? 여기까지는 모르십니까? 4... 네, 죽자... 네? 죽고 죽으면 죽을 사자 써서 죽고 죽으면 팔팔 살아난다. 뭐 의미와 통합니다만 제가 지금 의도하는 의미는 4 더하기 4,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도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변화를 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차례대로 사랑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이것을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추수감사절까지 하나의 목표 하나의 물론 항상 맺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 보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열매가 정한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는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최막내 집사님, 고 최막내 집사님의 임종하기 전에 그때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임종을 지키고 있다가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밤늦게 12시가 넘어선가 2시인가 새벽 2시인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급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12시, 2시 좀 안 돼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숨을 넘어가고 있는, 숨을 넘기려는 찰나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꼭 전하십시오. 딸들이 나와서 세 딸이 있었죠. 딸들이 엄마 옆에서 엄마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 엄마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한마디 그런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찡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입대어서 그 사랑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만들어주고 자칫 메마르고 의미없고 무의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감사와 영혼에 들게 만들어줍니다. 신기한 것은 혼수상태에 들어가서 엄마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엄마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주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혼수상태에 있던 이제 거의 의식이 없던 최막내 집사님이 마지막 눈을 부릅뜨고서 얼굴을 한번 딸들의 얼굴을 한번 다 보고 바로 평안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듣고 있었던 거죠. 혼수상태였어도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듣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딸, 막내딸이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하면서 잘가 하면서 마지막 인사로 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보자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는데요. 그는 신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쌍둥이를 낳자마자 나무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신이 그 아내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 쌍둥이를 보니까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쌍둥이를 떼낼 수가 도저히 떼낼 수가 없어서 아빠도 죽었는데 이 엄마까지 데려가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도저히 데려갈 수 없어서 차마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올라갑니다. 신이 그것 때문에 이 천사에게 벌을 내려서 너는 지금 땅에 내려가서 세 가지의 것을 배워오너라. 세 가지의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천사가 돼서 하늘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땅에 벌거벗은 채로 던졌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질 수 없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저런 구두수선공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는데 그가 수년 전에 바로 그 쌍둥이 아이들을 바로 그 어느 가정집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수년 전에 그 쌍둥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그 여자가 마을의 여인이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을 합니다. 없으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못 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원동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헛헛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 없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한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또한 친구와 이웃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은 감정과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실전입니다. 그냥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전이고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워갑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낭만과 감성입니까?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제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위한 훈련과 연단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실은 결론은 아주 매우 짧습니다. 왜냐하면 명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미 제목과 함께 결론은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 다 너 때문이야. 너가 공부를 잘하기를 하니 엄마 말을 잘 듣기를 하니 엄마가 속상해지고 슬퍼지게 되면 그때마다 주름 하나씩, 흰머리 하나씩 변해가는 거야, 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미안한 듯 울먹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외할머니가 불쌍하다 엄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 있기까지, 내가 있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재밌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의 내게 있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잠언 4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4장의 말씀 떠올랐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훈계하면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버지의 말 명심해야지 돼. 그 지혜에 아주 그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 4장 1절 2절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훈계의 말을 할 때 그런데 예상하고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아버지로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고 내 아들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인생의 근본과도 같은 것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또 성숙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미완의 존재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그 미완의 존재가 완성된 존재로 변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도에 있는 이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 속성을 사실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속성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화면을 보세요. 2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자비는 길이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시작.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서도 오래 참음은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과 함께 이 오래 참음은 인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다고 했습니다. 왜? 참고 견디니까 지혜를 얻고 이해심을 얻고 이해를 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근데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게 되는 거죠. 참고 기다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니까 지혜롭게 되는데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장수라도 무너뜨리고 관원이라도 고집센 관원이라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기까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역시나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역시 오래 참는 데서 사랑의 훈련과 연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참아서 후회하는 법 없습니다.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그때 이 말을 하지 못해서 당장은 내가 그때 참아서 참았던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그것이 후회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잘 참았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참지 않고 내가 이득을 위해서 얼마 말을 쏟아내고 참지 않은 게 참 잘했다 생각하지만 뒤늦게 생각해보면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 됐는데 그 말을 참지 못하고 내 성매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하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여러분 끝까지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 광야 가데스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평불만이었어요. 인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칠 만도 하죠. 계속적인 비난과 책임과 원색적인 공격을 받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방을 하고 심지어 그의 누이 미리암까지 그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는 잘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아냈다는 얘기예요. 잘 참고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 넘겼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참아서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참았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과 과정과 시간대로 일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가데스에서 식수 문제로 또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과 심하게 다투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 생활에서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자꾸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또 그 사람들의 지쳤던 것 이해할 만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어떤 뉘앙스의 말일까요? 시편 106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을 때 그 응답을 듣고 백성에게 가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하랴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 법한데 하도 원망 불편하니까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를 이해할 법한데 시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끌어가야 할까? 이런 회감이 들어서 이런 몹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 막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회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쌓였던 우라가 일순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부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잠시 잊은 게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타락하는가 하면 성도가 내 성도다, 내 교인이다 생각할 때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주셔서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상대라는 것을 잊는 순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타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배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저주하고 싶더라도 분명히 누군가의 좋은 엄마일 수 있고 좋은 아내일 수 있고 좋은 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는 순간 사람이 그 사랑의 본성과 그 관계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것들이 깨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데 모세가 자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데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군 생활에서 제가 26개월 군 생활 중에 18개월 동안 쫄따구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밑에 쫄따구들이 들어오면서 어느새 금세 고참이 돼서 고참 생활을 딱 2개월 했습니다. 24개월에서부터 26개월 딱 2개월 고참 생활하고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하참들이 들어왔잖아요. 저하고는 갭이 몇 개월 차이나요? 적어도 18개월 이상 갭이 차이 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전경이었기 때문에 막 출동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병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뭐 그런 실수 있지. 하도 맞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 있지. 넘어가자. 조용히 넘어가자.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일은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다들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한 주, 두 주 가지고 고참, 혹은 하루 이틀 먼저 오는 걸 가지고 고참이니 뭐니, 이렇게 그 신병들이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 보이고 가소로워 보여요? 그런데 고참이 돼가지고 됐다. 오늘 그냥 편안하게 자라. 이랬는데 그 창고에서 버벅버벅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고참들이 때리고 있는 거죠. 아니, 고참이 최고 고참이 자기보다 18개월이나 더 선배가 더 고참이 됐다고 했으면 된 일이지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소대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요. 화가 나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고참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최고 고참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뭐라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 참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실전이고 현실이고 연습이고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좋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헌신이고 그리고 자신의 눈물이고 기다림이고 참음이고 이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두 번씩이나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았어요. 시편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했는지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수 갚지 않겠다고 내가 그것을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참았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시기하고 괴롭혔습니다. 모함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면 나도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0이 됐는데도 기력이 팔팔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다된 마음에 재뿌리는 격으로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참아내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딱 한번 실수할 뻔했는데요. 다윗이 나발에게 아주 치욕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의 잔칫날입니다. 그 가정의 잔칫날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잔칫날 음식을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 목자들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윗이 선대해 줬습니다. 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이나 양떼가 있을 수, 그 일이나 맹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그 군사 다윗과 군사들이 있으면서 우리를 선대해 줬기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조금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누군지 아예 무시하면서 그래서 그 보낸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병 그 사람들을 무장하게 하고 그 나발의 집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화가 나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무시를 당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지 여러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섭니다. 그 아비가일의 말 때문에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속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시리이다. 지금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보호하시고 당신을 괴롭게 하거나 그 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의 원수들은 주님께서 그 던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복하거나 이런 것을 당신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장차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누가 흠잡으면 당신의 그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참으시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나발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사실 이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다 당했던 수모와 수치심이 꽉 차있는데 나발 같은 존재까지도 이름도 나발이에요. 나발 같은 존재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정말 이게 폭발하고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혈기를 부릴 수 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그가 그것을 참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 어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경쟁,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 같고 참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참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는 참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아내므로 성경은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이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이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돌이켜보고 돌이켜보면 점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래 참으심과 함께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는 중에 은혜도 평강도 옵니다. 복도 따라옵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래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은 짧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쉴 만한 물가 혹은 잔잔한 물가가 필요로 합니다. 쉴만한 물과 잔잔한 물과는 일상 평상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쉴만한 물과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평안한 자리에서 그가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속상하게 만들었을 때 주께서 대적자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심이니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쉴만한 물가에 그 마음을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쉴만한 물가로 찾아 나오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